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밤 11시 30분부터 방송될 예정이던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 노 카제 고향의 바람과 밤 12시부터 방송될 예정이던 조선어 방송 일본의 바람은 송신소 설비 고장으로 인해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고장은 복구돼 다음날 1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경청해주시는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마련된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일본 공영방송의 한국어 아나운서와 한글 강좌 강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유홍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1971년에 큰 인기를 모은 노래 미나미 사오리의 17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 25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한국하고 북조선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는 한국 그리고 북조선이 그 건국된 지 60주년이 됩니다.
예.
네. 동북아시아의 전문가로서 60주년을 뒤돌아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60년 동안으로 좀 다시 좀 해고를 한다면은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단계로서 볼 때는 약간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50년대, 1950년대에는 남북 관계의 힘 관계라고 할까, 국력 비교를 좀 한다면은 한국보다 북조선이 너무나 잘하고 경제력도 좀 우수한 좀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좀 생각할 때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50년대 그리고 60년대 초반까지는 남북 관계를 보면은 한국보다 북조선이 너무 좀 우수한 그런 우위에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역시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생기는 후에인데, 특히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좀 실현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고, 1965년에는 국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일본한테서 많은 그 대규모의 경제 협력을 좀 한국에 대해서 제공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70년대에 돌아서는 뭐 완전히 남북 관계의 힘 관계가 역전을 좀 해가지고 북조선보다 한국이 너무나 우위한 그런 그 상태가 생겼고, 막 이런 그 것으로 좀 80년대 동해서도 계속 지나가다가 특히 1988년에는 한국에서는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같은 시기에는 민주화도 완전히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볼 때도 역시 한국 우위의 그런 상태가 고정화되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격차가 확대를 좀 하는 그런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90년대에 돌아서는 뭐 완전히 남북관계에서는 한국의 위한 그런 관계가 고정화가 되고, 북조선 쪽에서는 역시 냉전 끝나고 소련이나 동그라파 붕괴된 것도 좀 쇼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과 하는 이른바 제재 경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포기해가지고 오히려 한국한테서 어떻게 자기 제재를 지킬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순회회담, 정상회담 실현된 후에는 남북에서는 남북 간에서는 협력 교류 그런 걸 많이 진정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북조선이 경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위정한 그런 그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에 남북관계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그 통일에 대한 남북의 자세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많이 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 삼방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로서 좀 두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계속 좀 너무나 중요한 그 목표로서 남북 삼반이 좀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0년대 특히 90년대 이후에 완전히 전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북조선도 제재 경쟁이라는 걸 포기한 후에는 통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미래에 실현되면 좋은 그 꿈으로서 그 내용이 좀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북조선이 한국에 대해서 위정을 좀 하고 그 가운데 남북 삼반이 좀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없도록 그것까지 좀 그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올해 8월 15일 날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것이 조선 민족의 꿈이다. 그러니까 장래의 미래에 실현되면 좋은 것이지만은 지금은 구체적인 목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로서는 남북은 그 통일보다 평화 공정을 좀 지향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본 일본입니다. 이 코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깊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 공영방송 NHK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한국어 아나운서로서 그리고 NHK 라디오 방송과 그 밖의 다양한 곳에서 한글 강좌 강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유홍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번째인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오랫동안 선생님께서 활동해 오신 그 아나운서 생활과 또 한글 강좌 가운데 인상 깊었던 점들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네. 그동안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바로 요즘 그 한일 간에는 굉장한 그 교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한류붐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가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30년, 40년 전에 네. 말을 갖다가 배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배울 때
네.
느끼는 것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자나 학생이나 네. 또 한국에서 불각, 절 같은 데 구경을 하고 싶어서 그런 문화를 갖다가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네.
현재는 말이죠. 예, 지금 얘기한 그 저 한류붐이나 한국의 흐름이라고 써가지고 한류라고 그러는 말을 일본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 문화의 선풍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네.
예, 텔레비전 드라마가 말이죠. 일본에서도 히트해가지고
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배우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팬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런데
네.
이 붐이 생기고 난 뒤에 말이죠.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네.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는가 할 정도로 지금 네. 배운 사람들은요. 교실에는 남자들보다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여자들이 많고 배우는데 말 갖다가 그러니까 가갸, 거겨, 아야, 어여 이것은 1446년에 세종대왕이 뭐 창설한 창조한 한글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사랑해요
네.
라는 말을 갖다가 하면서
네.
저 그 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내가 놀랄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그렇게 배우느냐 하면요 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한국에 가서 지금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굉장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배워가지고 가서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이 한국에 지금 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북조선하고도
네.
이렇게 교류가 생긴다면은
네,
북조선에
네.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너무 좋은 곳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민간 교류라고 그럴까 문화 교류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가
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문화 교류라고 하면 말이죠. 일본에서도 NHK에서 텔레비전의 텔레비 소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거기서 이것이 1983년 되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때 오싱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오싱.
네.
이 드라마가 말이죠. 일본에서 히트를 했는데 물론 일본 사람들 다 그 텔레비전을 보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네.
그 뒤에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까지도 말이죠. 다 이렇게 저 유출이 돼가지고 그 텔레비 드라마가 해외에서 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지고 세계의 이 텔레비전 일본의 텔레비전 오싱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죠 일본의 그 오싱의 나라를 갖다가 가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에 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요.
그 문화 교류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네, 그 오싱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이
네.
그렇게 저 부자가 아니었을 때 말이죠
네.
농촌이 얘기입니다.
네.
농촌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란 가정의 아이가
네.
그래서 꿋꿋이 버티고 꿋꿋이 살아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성공을 하는 사람 얘기인데 그 오싱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그 이름인데 그 오싱이라고 한 문화가 말이죠. 예, 세계적으로 발전이 돼서 일본의 그 오싱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NHK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자랑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느끼셨던 점, 말씀하시고 싶은 점,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그보다도 50년 살면서 네네. 느끼는 거는 10년 살고 1년 살고 느끼는 거 또 5년 살고 느끼는 거 50년 살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일본 문화라는 것은 어느 나라 문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깊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일본 이렇게 오래 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데 그 제목은 뭐냐면은 이름도 없고 가난하게 아름답게. 예,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지고 사는 생활 용어예요.
네.
하나의
네.
예, 그 마음가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
네.
그렇지만 아름답게 산다.
네.
하는 이런 마음을 일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예,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본따서
네.
나도 그 말을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요즘 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아주 그 여유로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사회에 걸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용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북조선과의 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선생님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는 유엔에서 일본 정부가 펼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이해를 얻기 위해 유엔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북조선의 일본인 납치는 국가 주권과 관계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적극적인 협력 요청 작업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유엔에서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결의문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2005년 처음으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조선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문에서는 외국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인권 상황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조선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 유엔 측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북조선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문은 2006년과 2007년에도 이어져 3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2006년 결의문에는 납치 문제가 국제적인 우려 사항이자 다른 주권국과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결의문에는 북조선 당국에 대해 납치 피해자들의 즉시 귀국을 비롯해 납치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기됐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5년에 인권 담당 대사를 임명해 납치 문제 등을 비롯한 북조선 인권 문제에 관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창설된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포럼에서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요청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제네바에서 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시기에 인권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일본은 이 영화제의 일환으로 영화 메구미의 상영회와 납치 문제 사진전을 열어 북조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엔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2008년 1월 비틴 문타본 유엔 북조선 인권특별보고관이 북조선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고무라 일본 외무장관을 예방해 납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나 또한 이 문제를 보고서에 다루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6월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인도상 우려, 특히 납치 문제에 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북조선의 인권 상황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무총장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꾀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조선 측에 모든 납치 피해자를 시급히 귀국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본 정부의 일본 국내에서의 노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소가 미요시 씨의 딸 히토미 씨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2007년에 녹음한 것입니다. 1978년 8월 12일 니이가타현 마노마찌에서 당시 46살이던 소가 미요시 씨는 딸 히토미 씨와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히토미 씨는 2002년 10월에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는 아직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병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점에 간 그날 밤부터 29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건강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돌아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딸들은 자기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딸은 유치원 선생님 되겠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은 2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세요. 딸 히토미로부터.
소가 미요시 씨의 딸 소가 히토미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1971년에 큰 인기를 모은 노래 미나미 사오리의 17살입니다. 1971년에 데뷔한 미나미 사오리는 데뷔곡인 17살로 일약 스타가 돼 일본 가요계의 여성 아이돌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킨 가수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은 데뷔 당시 17이던 그녀의 나이에 맞춰 지은 것으로 상쾌한 여름을 표현하는 노랫말과 멜로디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미나미 사오리의 17살.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나미 사오리의 17살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또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3분부터 단파 9,585kHz에서도 본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일본어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조선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